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 사건,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는구나, 혹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말로 하지 않지만은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죠? 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 없이 어떤 사건만,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에 우리가 등장인물처럼 그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일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열두 지파가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파들은 뭉쳐 싸우는데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은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또 서로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같은 지파들이 도와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사사기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열두 지파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전쟁한 전쟁은 거의 없어요. 다 협력하지 않고 그나마 열두 지파 중에 열한 지파가 똘똘 뭉친 경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베냐민하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싸울 때는 열한 지파가 똘똘 뭉쳤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똘똘 뭉쳐 싸우는데 외적하고 싸울 때는 한 번도 열두 지파가 다 뭉쳐 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열두 지파를 통합해서 통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사들이 가끔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가끔 재판도 하고 전쟁하지만은 평소에는 없으니까 평소에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병사를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조직인 왕정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제도, 왕정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 참 그런 백성들의 불신을 알면서도 그들을 허용하십니다. 하시면서 왕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또 왕이 잘못할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를 충분히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정을 원하지 않아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8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에서 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는 있었는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왕이 되겠다든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어떤 의도도 없는데, 시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즉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봅시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도 좀 소개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제일 작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왜 레위인 한 명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이 레위인이 시체를 11조각을 내어서 나머지 지파한테 보내가지고 모든 11지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을 했던,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고 두 번째도 지고 세 번째는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물리치죠, 그죠?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2만 5천 명. 11지파에 의해서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남자가 600명이 남았어요. 이제 거의 뭐 한 3만 명 중에서 거의 다 죽고 600명이 남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였어요. 그 상황이 되자 그 나머지 11지파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지만은 이 나머지 600명만 다 죽여버리면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자. 이 정도 하고 600명은 살려두자 해가지고 3만 1000명 중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 3만 1000명 중에 2만 5000명은 죽고 600명만 살아남아요. 이 600명에 대해서 다른 지파에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어요. 베냐민 지파는 훨씬 적고 굉장히 미약하죠. 그죠? 예. 그런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이름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파도 작고 집안도 작고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어느 집안에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12지파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2절에 보면 재밌어요. 자,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사울은 집안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외모가 좀 뛰어났어요. 외모가 준수했다. 이 말은 체격이 좋았다. 체격이 좋았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머리 한 개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10cm, 20cm 정도 더 큰, 그러니까 키가 상당히 크고 체격이 좋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깜? 장군감. 장군감. 예, 딱 체격이, 외모가 장군감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왕을 찾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장군감으로서는 최고였어요. 그죠? 체격이 아주 좋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큰, 그러니까 힘도 세겠죠. 그죠? 싸움을 잘하겠죠. 예, 그렇게 생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그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나귀입니다. 나귀. 이스라엘은 말을 안 키웠어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말이 기동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나귀를 많이 키워. 이 나귀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동차다. 자동차. 나귀 중에서 암나귀가 귀하겠어요? 수나귀가 귀하겠습니까? 예, 안 키워 잘 모르신가요? 네, 네, 가축 키울 때는 암놈이 귀하죠, 그죠? 순놈은 제일 튼실한 놈, 몇 놈만 놔두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병약한 건 다 죽여버리고 암놈은 많이 두죠. 왜요?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암놈이 훨씬 비싸죠.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놈들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귀가 그냥 집을 나가고 가출의 모양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울에게 너 가서 종 한 명 데려가서 그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해서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는데 사흘 동안 다녔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숲 땅에 갔을 때 이 숲 땅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하자. 선지자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칠 수 있겠다.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더니 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의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사울이 의도한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나귀 보고 나귀들 보고 좀 나가라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귀들이 알아서 나가 버렸어요. 그죠? 자기가 나귀 찾으러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많은 아들들 중에 사울 보고 네가 가서 좀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하인도 있고 다른 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아들들이나 하인 보내지 않고 사울을 보내서 보낸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사울이 또 그 나귀를 못 찾았을 때 그냥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또 돈이 없었어. 그죠? 그 당시에 선지자한테 가려면 돈을 좀 가져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좀 목사한테 올 때는 좀 돈을 좀 가져오고 이런 걸 좀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인이 또 돈이 있는 거야. 이를 뭘 말하냐 하면 사울에게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귀가 나가버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시키고 또 사무엘이 생각이 나고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는 돈이 없는데 하인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 하면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사울 자신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대대로 왕을 세울 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가 안 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된 사람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에서는 힘센 사람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죠? 예.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군주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왕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왕만 되면. 그죠? 왕만 뭐 거짓말을 하든 위협하든 협박을 하든 뇌물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왕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왕만 되면 그 왕이에요. 그죠? 또 왕이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의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병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을, 왕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꾸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왕이 되셔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만 하더라도 가정생활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부모와 자녀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어떤 교훈이 도움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더군다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더더욱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풍성한 길이고 형통의 길이죠. 그죠?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왕으로 모셔야 된다. 우리 진로를 결정할 때, 시간 사용할 때, 돈을 사용할 때, 대인관계 모든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노예로 만드나 보다. 기독교는 노예로 만드나 보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기독교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최고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형통한 길임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삶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부모라고 내 말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가정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든 뭐 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정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당회장,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회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당회장은 뭐 하는 곳이냐? 재직회 당회원들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죠? 예. 오직 우리 홍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할 일이고 당회원이 할 일이고 공동회와 재직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사라면 여러분 반의 진짜 교사는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부서의 진짜 교장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죠? 청춘대학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휘둘러보겠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라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또 사울을 보자마자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처럼 예, 아멘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전설의 고향. 벌써 일주일 만에 전설이 돼버렸어요. 그죠? 지난주에 들었는데 누구를 공격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공격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인데 뇌물을 받아 먹고, 그죠? 예. 재판을 엉터리로 했잖아요. 뇌물을 받아 먹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고 재판을 엉터리로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신 두 아들은 저렇게 부패하고 무능력한데, 우리 저들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가 못 나도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욕하면 못 참아요. 그죠? 내가 내 새끼 보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남들이 우리 새끼 보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면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남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죠? 그죠? 예. 제가 볼 때, 아이고, 저런 자식을 어떻게 집에 데리고 있나 싶은데, 그냥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 마음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예. 그러니까 사무엘로 봐서는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욕하니까, 비판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들어 늙었으니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로 사무엘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대신, 아들들 대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백성들이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사무엘 하나님 위로해 주셨잖아요. 언제?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전설입니다. 네. 잘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려야 제가 할 일이 있죠. 뭐,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예. 자, 그러자 이 사무엘 상당히 마음이 이제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 저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럴 때 이 사무엘 마음은 참 복잡한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것들, 백성들이 받은 상처, 서운함, 분노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이지만 사울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사로 못 믿고 이 청년을 왕으로 세우니까, 내 아들보다도 이 청년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죠? 예, 내 아들을 사사로서 불신하고 지도력을 불신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그 시기심,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났구나. 내 시대가 끝났구나. 내가 백성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로서의 이게 끝났구나. 이제 저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생각할 때 어떤 질투심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허탈감도 생기고 참 마음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운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사무엘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최선을 다한 내용이 본문에 뭐가 있을까요? 예? 끝으로 안 드러나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갑자기 제가 구절을 잊어버렸어요. 24절. 23절, 24절.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예, 사무엘이 요리사한테 그 넓적다리, 다리를 하나를 갖다가 그 내가 잘 보관해 두라 그랬는데, 그거 저 사울 앞에다 두고 사울이 먹게 해라, 이런 겁니다. 왜요? 제일 맛이 없잖아요. 그죠? 고기는 마블링이 잘 들어간 등심이나, 그죠? 채끝, 이런 걸 먹어야 맛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고, 넓적다리가 살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제일 많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고, 고기가 제일 많고, 누구나 탐내는 제일 좋은 부위를 따로 떼어놨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이 지시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할 그 사람에게 주려고 딱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최고로 대접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본성대로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그죠? 또 분노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미워해하고 거절감을 가졌다면, 그 마음대로 했다면, 어느 부위를 남겨두었겠어요? 예? 뭐, 내장이었나? 족발도 아니고, 꼬리를, 한국 사람 워낙 다 먹으니까, 뭘 줄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죠? 소껍데기,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남들이 싫어하는 부위를 뒀다가, 이건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난 네가 싫어!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제일 맛없는 부위, 다 먹기 싫어하는 부위를 탁 주면, 아니면 이제 먹다가 남은 거 주면서, 이건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난 네가 싫다. 난 네가 왕 되는 거 싫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난 당신 싫어. 이런 마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부위를 딱 준비해 둡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런데도 내가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가 딱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건 사울에 대한 예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고,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아라 하면 뺑뺑이 돌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하면 목욕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그냥 순종해야 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 돼.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있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억지로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왜 울부짖는가를 생각하시고 백성들이 왜 눈물 흘리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무엘도 몰랐던 내용이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졸린지 얼마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시지요. 예? 여러분 밤마다 왜 잠을 못 주무시는지 여러분 매 눈 뜨자마자 한숨 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 왜 혼자 있을 때 눈물 흘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시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울고만 있는데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숨만 쉬고 그냥 에바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나귀가 왜 도망갔겠어요? 누가 나귀를 도망가게 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도망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꼭꼭 숨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아들과 하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울을 보냈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도울 그 계획을 품으시고 멀리서부터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애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하나하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집을 나갔잖아요. 물어보세요. 나귀 집 나갔을 거예요. 예? 네? 나갔을 거예요. 만약 그때 사울이 나 나귀 찾으러 안 갈래요? 나 바둑 둘래요. 그래서 어쩔 뻔했어요. 예? 나 돈이 없으니까 선지자 안 만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게 역사를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 어느 누구도 도와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관심 가지고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주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